오늘의 성경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도처에서 마음이 무너진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특별히 프랑스 파리의 니스에서 벌어졌던 트럭 테러로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테러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악몽 같은 일들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애도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조차 까맣게 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내가 이웃들을 대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자꾸만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떼제 찬양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곡을 늘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샘물 찾아서 어두운 밤중에 떠나리, 오직 목마름 따라, 오직 목마름 따라 라는 곡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샘물 찾아서 어두운 밤 같은 현실이지만 나는 길을 떠난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의 목마름 혹은 그리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곡을 자꾸만 반복하여 부르는 동안 폭력이 지향된 그런 세상의 꿈이 제 가슴속에 들어왔고, 그 꿈은 저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가도 우리는 생명의 샘물을 찾아 목마름을 안고 떠나가는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설을 지나서 대설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은 재헌절인 동시에 초복이기도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엎드릴 복자이니까 날이 더워지는 이때에 너무 나대지 말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라는 말일 겁니다. 어쩌면 들떴던 우리의 삶을 가라앉히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물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기록을 했던 감독 고희영은 이 물숨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해녀들에게는 금기어에 속합니다. 이 단어를 알기까지 고희영 감독은 6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녀들이 물속에서 뭔가를 물질을 하면서 해산물들을 따내다가 숨을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후이후이 소리를 내지요. 그 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숨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해녀들의 독특한 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물숨이라고 하는 것은 해녀들이 물속에서 좋은 물건 발견했을 때 내기 쉬운 숨인데 그 숨을 내지 못하고 삼키는 순간 해녀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물숨이란 그러니까 해녀들이 자기 그 물숨을 쉬는 순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숨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숨을 쉬지 않기 위해서 해녀들이 딸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욕심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숨만큼만 따면 되는데 숨 너머의 것을 욕심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우매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세라 질투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숨이 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5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우상을 따라가면서 숨차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숨 가빠서 헐떡이면서도 자기는 지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의 우매함을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멈추어 서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그랬대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도 말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자기의 영혼이 뒤따라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디언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영혼과 자기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현인 노자가 도덕경 12장에서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은 오색 영인 몽맹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다섯 가지 색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장의 끝머리에 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빙전력 영인 신발광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치빙전력 영인 신발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타고 사냥하기 위해 미친 듯 달려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발광하게 만든다, 미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여러분 사냥하는 것, 목표를 따라서 죽어라 하고 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한때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노자의 이야기에 빗대보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를 영혼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식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꾸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자칫하면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목재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자기 속으로 뒤틀린 그 마음이 빚어내고 있는 참상이 세계의 분쟁과 갈등이고 그것이 곧 테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개인의 덕성의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는 물론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계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나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불의한 구조를 영속화시키는 일에 기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늘 눈을 뜬 사람이 되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공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 오바디아서는 성경에서 대단히 짧은 장에 속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오바디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에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짧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의 동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의 남부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돔, 그것은 붉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에서가 바로 에돔의 민족의 그 조상인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갈등했는지를 말이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형제는, 쌍둥이 형제는 다퉜습니다.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하냐고 묻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민족이 너의 태 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태 속에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개의 민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리브가가 들었던 예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을 그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날조의 신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정말 늘 갈등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현실이 그러하다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런 불화관계를 갈등관계를 영속시켜야 할까요?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이 두 나라는 현실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거슬러 가다 보면 그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안 될까요? 그 어머니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면 안 될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창조적인 성경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과 북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지만 우리가 한 배에서 난 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고대 국가인 에돔, 그 에돔의 중심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는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관광의 명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깎아지른 듯한 붉은색 사암이 좌우로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정말로 수백 길이 되는 그 바위를 바라보느라면 장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풍처럼 늘어선 그 바위길 사이로 폭이 한 3미터쯤 되는 소로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것이 바로 천혜의 요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2km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당도하는 순간 느닷없이 하나의 광장이 열리고 광장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건너편을 바라다 보면서 아 하고 짧은 탄성들을 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색 바위를 파서 만든 거대한 신전이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은 신전이 아니라 고대 나바테아인들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무덤이 신전처럼 보이고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냈던 문화가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로길을 따라 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이곳은 누구도 침공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바디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을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어서 모든 민족의 경멸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을 보고 나니까 1장 3절에 나온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리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천혜의 요새 속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교만해하지만 그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오바댜는 말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마련한다 해도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하나님이 에돔을 거기서 끌어내리시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동맹을 파기할 것이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나라들도 동맹을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돔에게 화가 나신 걸까요? 도대체 에돔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이 남쪽 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돔이 보였던 행태와 관련이 됩니다. 에돔은 오랜 시간 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속절없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웃에게 닥친 불행을 기뻐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에돔은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비틀린 목재에서 곧은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고. 이것이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를 사로잡고 있었던 일종의 비관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이 그런 정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던 그날,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말입니다. 멀리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멀리 서서 유다의 멸망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구경만 한 것 아닙니다. 유다가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을 보자 에돔도 유다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일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세 절이지만 그 속에 여덟 개의 똑같은 구문이 반복됩니다. 무엇무엇 하던 날 너는 무엇무엇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국가인 유다가 패망하는 날 그들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 그것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웃나라 형제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방관하지 말아야 했고 조롱하지 말아야 했고 약탈하지 말아야 했고 피난민들을 사로잡아 원수에게 팔아먹지 말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차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일들을 그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방관한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도 방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으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누군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일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둘째로는 그 불유쾌한 일에 연루될까 무서워서 자기 방어 본능을 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돕다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고 하는 방어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만연한 죄를 방관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죄가 바로 방관죄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법정에서는 무죄일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입니다. 그것도 중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방관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몇 해 전 저는 독일 베를린에 그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낮 동안에 잠시 시간을 내서 저는 베를린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센하우센이라고 하는 곳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나치가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 작센하우센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수용소로 가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역설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가로 강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가롭게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도변의 집들은 깨끗했고요. 햇살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라이더들의 모습은 건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참상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36년 평화의 제전인 베를린 올림픽이 열려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실력을 겨누기 위해 베를린으로 모여들고 있던 그때, 여러분, 나치는 베를린에 있는 거치장스러운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치범들, 양심수들, 사회부적응자들, 전과자들, 동성애자들, 집시,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작센하우센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1938년 이후에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곳이 되었고 전쟁포로도 많이 이송되어 왔습니다. 점차 그곳은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용광로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고 전쟁 포로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추문거리인 그 학살의 현장을 바라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그 질문이 제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다가 나치 친위대가 직접 운영했던 감옥에 당도했습니다. 조그만 막사였는데 그 감옥 밖에는 세 개의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나치 친위대가 정치범들을 고문하기 위한 기둥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을 그 나무에 묶어놓고 거꾸로 묶어놓고 그들은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옥 바로 바깥에 그게 있기 때문에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그 신음소리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도록 만들었어요. 이중의 고문이었던 것이죠. 참담한 마음을 안고 감옥 안을 살폈습니다. 감옥의 방 하나하나마다 가만히 창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방에 머물러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이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제게 익숙한 한 인물과 만났습니다. 그는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마틴 니멜러는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 나치 독일이 득세하면서 독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국 종교에 포섭되어서 나치를 찬양하고 있을 때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저 가짜 주를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그분 아니면 우린 절할 수 없다면서 그 제국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고백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 같은 분이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러분 이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도 그 일에 뒤늦게 동참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제 음성,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음성이 제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니멜러가 나중에 남겼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난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가슴 저린 고백입니다. 불의에 침묵한 죄, 항의하지 않은 죄, 방관한 죄가 결국은 자기에게까지 미치더라는 얘기입니다. 불의를 방관했더니 그 불의가 자기까지 삼키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는 방관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일깨워줍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도 함께 울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들 편에 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방관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방관에 더하여 고통받는 약자들을 약탈했던 에돔의 죄에 가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지대가 위험지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의 곤고한 처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돔의 가장 큰 죄는 방관죄였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는 나치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간결하게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조금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위해 세 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권리와 자유가 위협당하는 곳에서는 그 대응 대목이 핵심입니다. 편안한 침묵보다는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여러분, 방관은 그저 방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시련을 틈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약탈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전란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의 길목을 막고 그들을 붙잡아 원수들에게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죄는 이렇듯 인간의 탐욕에 깃들여 자기 몸집을 불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의 파멸을 선언하십니다. 정의가 아니라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한 사회는 멸망을 앞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물숨을 내쉬지 못하고 그것을 삼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가르쳤던 제주 해녀들의 가르침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나날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며 편안한 침묵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때 세상은 더욱더 위험한 것으로 바뀝니다. 불편하더라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조금은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분주하게 지내느라고 잊고 있었던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때 비로소 참 사람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슴에 담고 살아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물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숨비를 쉬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웃들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나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저 선율이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 우리는 한사코 피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 우리는 외면하며 살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편한 침묵보다 편안한 침묵보다 불편한 정의를 외치는 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